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신 그 혼인을 귀히 여기며 각자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캘빈의 기독교 강요 83번째 시간,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Chinese Whispers라고 그 말 이어가기 게임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장난감 전화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하는 놀이인데, 사회자가 첫사람에게 귓속말로 건네주면 이를 옆사람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게임이죠. 처음과 마지막 사람의 답이 같아야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몇 사람 입과 귀를 거쳐가면서 처음 메시지가 참 우스꽝스럽게 변질될 때가 많지요. 첫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아무에게가 널 사랑한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사람은 옆 사람이 그러는데 아무에게가 널 미워한대,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들은 말을 전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말뜻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Chinese Whispers, 이게 참 주는 교훈이 되게 많은데요, 기독교의 사회도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처음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교회 안에서 달라졌어요. 중세 캐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에게 결혼은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 교회법을 정해서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시대엔 오늘날 개신교와 같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온 세상의 교회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었어요. 그때 하나는 서방 캐톨릭 교회, 하나는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이스턴 처치, 웨스턴 처치,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 캐톨릭 교회를, 오늘날 천주교라고 하나요?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뭐 남미에 있든지 저기 이렇게 아시아에 있든지 다 똑같아서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 잇기 놀이처럼 나중에 조금 이상해졌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저들은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는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중세 때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성직자들의 결혼을 교회법으로 정해서 금지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 저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신부님이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영적으로 아버지고 담고 싶은 사람인데 담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 옆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럼 결혼한 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연합을 마치 약간 덜 경건한 행동처럼 느끼게 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혼한 사람을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덜 거룩하고 좀 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뭐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되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Chinese Whispers. 처음 의도하고 점점 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우습게도 성과 속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문제가 결혼으로 구별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은 신부님은 결혼한 평신도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지요.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계급은 사실 없거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나 계급이 누가 누구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건데, 근데 영적으로 이런 계급이 자기도 모르게 딱 갈라지게 됐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서 변질됐을 때 나중에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처녀성이 부각됐습니다. 지나치게 강조됐어요. 처녀성, 그러니까 virgin이라는 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숭배되기 시작해 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랬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성직자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생긴 부작용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함으로써 죄들이 더욱더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성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밀한 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겉으로 독신을 하게 하니까 이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더욱더 거룩해진 게 아니라 더욱더 위선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중세 캐톨릭 신부들은 남들 보기에 독신으로 살면,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는 것으로 다 된 거예요. 거룩함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온갖 내적으로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방탕한 모든 삶이 다 용납될 정도, 독신으로만 살면 나머지는 다 용서되는, 더욱더 위선적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 저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 생활로 인해서 억눌린 욕망들을 은밀하고 좋지 않은 방식으로 다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장착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욕구가 없다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전혀 없는데, 내가 식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한다면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짜 꾸역꾸역 먹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괴롭겠습니까? 떡볶이, 치킨, 김밥, 설렁탕, 냉면, 김치찌개, 스시, 사시미, 라면, 팥빵, 곰보빵, 파스타, 빠에야, 샐러드. 이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욕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욕구. 침도 나오지 않아. 벌써 여러분들은 침이 고이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료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밥 먹는 게 힘들면. 그리고 기본적인 남녀 간의 욕구가 없어서 애를 의무적으로 낳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애를 의무적으로 낳아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성가시다고 애 낳는 것을 갖다 한두 명밖에 안 낳는 이 시대에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겁니다. 예. 진짜 누가 그 고통 속에서 애 낳겠습니까? 예, 이제 남녀 간에 어떤 사랑이 없는데. 예.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힘을 주셨지요. 사람에게 있는 힘은, 파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요. 사실 사람의 자신의 힘을 남을 억압하고 때리는 데 사용하는 이것이 죄이지 그 힘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 사람은 죽지요. 인간의 기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욕망과 욕심과 잘못 사용된 정욕이 문제이지 그 욕구 자체는 생명을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 장착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엔 식도락,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밥 먹으러 가자, 이 소리가 막 복음이잖아요. 누가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플 때. 아, 뭐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막 커피, 아로마, 그 다음에 베글, 크림치즈 하면 벌써 아침에 그냥 세포가 춤을 추잖아요. 예,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즐거움 속에서, 먹는 즐거움 속에서 생명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에 예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만약에 저기 남녀 간에 없다면 결혼해 주시겠어요? 예라는 말을 들을까 봐 우리는 걱정이 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길이 시작되겠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근데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보니까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동시에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억압해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성결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했어요. 그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토브라는 말은 악하다는 말과 동의입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 혼자 사는 게 악하다입니다. 이러면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거예요. 악한 일이 벌어진다. 올해 초였나요? 캐톨릭 성직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아동 성학대 문제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슨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느 문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느 인종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캐톨릭 사제들에서 저질러진 성학대가 밝혀진 것만 3,677건에 이릅니다. 피해자 절반이 13세 이하 소년, 대부분 소년. 그리고 전체 6분의 1은 성폭행입니다. 가해 성직자 수는 1,670명에 이릅니다. 1,670명 밝혀진 것만, 밝혀진 것만. I mean, 밝혀진 것만. 보통 밝혀진 것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얘기 안 하거든요. 다 묻고 살거든요. 오늘날 미투 운동의 바람을 타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 과거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이런 모를 피해자가 있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최소한 지금부터 500년 전이었던 켈빈의 저기 기독교 강요로 썼던 이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캐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범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앞으로는 독신인데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뒤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왜 중세 캐톨릭 교회는 멀쩡한 남자를 강제적으로 독신으로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는가? 저들은 교회법으로 정한 독신 서약으로 밝고 쾌활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려서 온갖 죄악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점은 Chinese Whispers. 독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성직자들에게 원래부터 성경에 명한 내용이었는지 혹은 후에 누군가 원래 뜻을 잘못 전달해서 왜곡해서 나중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건지 독약이 되게 했는지 이제 이 여부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 감독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성스러운 연합, 을 상징하는 예식으로까지 귀하게 높여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어 한 몸 되게 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과 간음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의 대꾸로 이렇게 한 문장 속에 표현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너는 문제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것이 음행과 간음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빠져요. 요즘 한국의 모 앵커가 계속 구설수에 올라오는 일은 딱 간단해요. 이 말씀에 딱 적응해서 보면 답이 나와. 그냥 그분 스스로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결론은 음행과 간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답이 딱딱 나오는지 몰라. 인생을 딱 대입해보면 답은 탁탁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는 다르게 성경시대의 결혼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성스러운 남녀간의 연합으로 장려되었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아내를 두었고 초대 교부들도 대부분 결혼했습니다. 한때 사제들의 독신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가 해가지고 얘기는 있었어요.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사제들의 독신 요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좀 독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 당시에 슬기롭게도 다 함께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순결한 일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결혼은 누구에게나 신성한 예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당시엔 결혼이 목회 사역에 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지요. 근데 이제 이게 Chinese Response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가르침은 점점 결혼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으로부터 그리고 첫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전달해 준 데서부터 점점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1000여 년이 지난 중세 Catholic 교회에 이르러서는 독신이 지나치게 미화되었고 미신적으로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상태를 광적으로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처녀성을 고귀한 것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시대에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아라.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남자를 둬서 살아라.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60세 이전. 왜 60세라고 정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60세 넘으면 다 돌아가셨거든. 예, 대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수녀도 젊은 여자까지도 독신을 이렇게 하게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동정녀가 같이 높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저기가 아닌데. 동시에 결혼의 위엄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화되어 버리고 그 거룩함이 너무나 희미하게 가려져서 결혼을 삼가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지향하는데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Chinese Whispers 처음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성경 시대에는 결혼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각 개인의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사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도 다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사제들 가운데 기혼자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을 독신자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이게 Chinese Whispers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또 Chinese Whispers 누가 말을 옮겨줬는데 아내가 있는 자라도 함께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사제의 반열에 좀 더 잘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로 변해됐어요. 변질. 그 다음에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침내 Chinese Whispers 교회법을 통해서 사제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모두 결혼을 금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에 이렇게 변화된 변곡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들이 성과 속을 나누고 일반 신자들과 구별된 사제의 직분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져서 교회 내에서는 다 환영했던 겁니다. 처음 말과 끝말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엔 성경 처음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감독들에게도 결혼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었고 그 후 몇 세기 동안에도 감독들은 결혼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님들 다 처음에 1, 2, 3세기에 100년, 200년, 300년 그때 기원 후 AD 그때는 다 결혼하면서 살았다고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승한 최고 권위가 가진 목회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자유를 사용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 결혼은 각자의 선택이었죠. 자유였죠. 어떤 강제적인 의무 조항이었던 때가 없었어요. 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지.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사세요. 그러나 금욕을 지키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강제로 독신 상태에 있도록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독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무척 가까웠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이지 그러나 비록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보다 남자를 두라고 권면을 했어요. 여러 죄 짓는 것보다는 혼자서 성경은 뭡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독신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교회의 유익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Chinese Whispers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내용이 변질되어 갔죠. 그래서 사제들은 누구나 결혼할 수 없게 되었고 사제들의 거룩한 결혼 생활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금하게 되면서 심각한 두 가지 문제, 이건 사제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혹시라도 결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이 있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 첫째로는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과 속이 엄격하게 구별되면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 좀 더럽다라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성스럽지 않다는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처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이렇게 이게 뿌리가 맞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게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되면서 은밀한 죄가 교회 안에서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앞에서는 자꾸 거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 성추행, 성폭행 등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제들이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바른 생각,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가 사라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짓는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남녀 관계를 이 결혼은 그러나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예식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남자 여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우자를 두고 결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완전히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버림받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살다 보면 독신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고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독신은 각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되어야 되지 교회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우리 선택의 기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과연 이 선택이 결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사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가 여부가 크리스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은밀하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성경은 같이 살아라 혼인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확실히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독신도 매우 선한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 이것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차이니스 위스퍼스 말이 끼 게임이죠. 처음엔 아무가 너를 사랑한대 라는 말의 표현이 귓속말로 말이 전달되면서 마지막 사람은 옆사람이 그러는데 아무가 널 미워한대 식으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성경시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거룩한 예식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이 성스러운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고자된 분도 있기에 결혼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그게 결혼이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시대 사도들과 대부분의 초대교회 감독들은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몸되어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에 대한 말들이 조금씩 달라졌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결혼은 금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처녀성이 강조되고 동정녀 마리아 숭배가 이루어지고 억압된 욕망으로부터 은밀한 죄들이 뒤로 굉장히 성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다시 맨 처음에 말했던 사람의 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차이니스 위스퍼스 마리끼 놀이에서 맨 마지막에 말한 사람의 말은 한 개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 사람의 말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이 가장 확실한 진리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맨 처음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나 그걸 찾아가는 과정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에게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이 땅의 삶 동안에 지루하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날 동안에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유지와 번성을 위해서 식도락 먹는 즐거움과 결혼 생활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혀서 어떤 분에게는 독신의 은사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의 기준에 쓰셔서 그래서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면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냥 그렇게 또 이렇게 잘 만나셔서 기쁨으로 이 세상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인 이 결혼을 기쁨으로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죄에 짓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